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왕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왕국은 이 세상 나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 세상 나라도 결국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다른 왕국이 있죠. 바로 천국,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둘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일지라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불신자와 신자들이 다 함께 속해 있죠. 거기에는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신자나 불신자를 차별해서도 안 되죠. 이 세상 나라에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함께 속하여 하나된 어떤 나라를 이루며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일반 은혜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오직 누구만 속하게 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신자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에도 속하여 있는데 이 교회는 무슨 원리로 다스리시나요? 일반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특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그렇죠? 말씀의 원리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왕국에 다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왕국에 속한 삶을 올바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나라가 교회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그 두 왕국을 시작할 때에 저희가 이 천국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잠깐 이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고 이 두 왕국은 이제 좀 마치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예, 5장 38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 산상수훈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왕국에 관한 말씀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그 책의 끝을 맺습니다.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천국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시면 다 천국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 삶으로 부르신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실 때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하시면서 새롭게 풀어주시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당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은 항상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완전히 임한 때가 아니었고 그때를 가리키는 나라였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함께 임할 것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시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천국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즉 천국 백성들의 삶의 참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먼저 38절에 보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원리였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어떤 원리냐 하면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원리죠. 이 원리가 잘못된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원리죠. 공평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와 권리를 그 나라 안에서 지키고 보호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법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세상 나라 법의 원리로 주어져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원리를 주신 이유가 있죠. 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주신 이유 뭐였죠?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원리는 주시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것에서 지키시려고 저 큰 악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주신 세상 나라의 법의 원리라는 거죠. 죄를 지면 벌을 받게끔 하심으로 죄 짓는 그 죄성을 억누르시는 거죠. 그게 일반 은혜의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라 세상 사람들도 악에 빠지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게 하시고 자신들의 소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정부는 이 원리가 주장하는 법을 제정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꼭 기독교화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교회가 기독교를 지키는 거고 교회가 천국을 증거하는 거지 미국이 기독교화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국은 이슬람이건 불교건 기독교건 다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다 하나 되자.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교회는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정부 말씀대로 이 일반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원리는 이것과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구절의 말씀이죠. 왜? 천국엔 일단 뭐가 없죠? 천국은 죄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죄가 없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넘어서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전히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의 원리가, 즉 복음의 원리가 주장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특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십자가 사랑의 원리예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소유와 권리를 지키는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행한 대로 갚는 원리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본체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려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크게 네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9절에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원리. 두 번째로는 누가 송사하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가져가게 하라. 세 번째 원리.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마지막 원리.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내용. 오른편 뺨 맞거든 왼편도 돌려내고 누가 송사하면서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냥 거져주라. 뭐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단순히 도덕적인 삶? 예? 평화적인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먼저 39절 첫 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네 가지로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기 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이 말씀은 죄악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죄악을 대적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 복음이 회방되는 곳에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싸워야 돼요.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자를 그 뒤에 오는 네 가지 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들. 나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들. 억지로 심리를 가게 하는 자들. 나에게 구하고 꾸려하는 자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의 소유를 뺏으려고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로 내가 생각할 때 악하다 여기는 자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미움이 있고요. 정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자일 수도 있죠. 우리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릴 건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고 살아가요. 아니,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우리의 오른편을 쳤다. 즉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해를 입히고 나를 낮췄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했을 때 그 받은 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죠?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오른편 뺨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라는 소리일까요? 우리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애들이 맞고 들어오면 아유 바보가 너도 가서 한 대 때려줘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이것이 바보 같은 원리로 여겨진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힘없고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천국의 힘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자기 권리 소유 지키려고 보복까지 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은 산자들로 가득 찬 천국의 삶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하나님 잘못 전하고 진리 잘못 전하는 것에도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주의, 뭐 간디가 얘기하는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그래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가서 왼뺨까지 쳐줘야 그 힘이 드러나죠. 두 배로 갚아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죠. 옆 나라가 공격하면 아주 배로 갚아줘요. 다시 공격 못하게.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뼘 뺨을 치면 가서 왼뼘까지 돌려대야 그 천국의 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맞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유 내가 맞고 말지 이거는 이해하죠. 비폭력주의, 무정주의 맞잖아요. 그런데 왼편까지 돌려대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왼편까지 돌려대야 할까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사랑을 더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의 오른뺨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서 우리의 오른뺨 뺨을 치셔야 하죠.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왼뺨을 돌려대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할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가져가신다는 소리예요.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이 치셔야 하는 우리의 오른뺨 뺨을 자신이 대신 맞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는 사랑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른뼘 뺨을 맞았는데 왼뼘까지 돌려대야 되나? 용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바로 오른뼘 뺨을 맞으셨는데 자기 왼편까지 돌려대시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으로만 보였죠. 아,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놀라운 천국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보같이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그 십자가 사랑이 천국의 힘과 능력과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힘. 아니 세상은 이 힘을 싫어해요. 원하질 않아요. 이거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힘을 알고 자기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약해서 무기력해서 더 큰 보복받을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왼뼘까지 한 번 더 맞고 말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해를 거하는 그 형제 자매의 짐을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넓으니 니네들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 내 형제 자매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까지 거기 함께 아파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좀 하지 않나요? 자식들이 뭐를 잘못하고 부모한테 욕해도 부모는 그거를 자기의 짐으로 여기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이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삶의 원리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악을 악으로,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서로 짐을 지기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결국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 뭐 복된 삶은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저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 자, 두 번째,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옷이란 예전에 그 생각나세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도 있고 추위를 피할 수도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사람의 최소 권리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것이 말이 좀 안 되죠. 입을 것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옷이 외모적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까지 되는 어떤 그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천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옷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가난한 이웃의 옷까지 저당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옷을 다시 돌려주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거는 일반 은혜적인 수준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송사를 해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가 있으면 너가 빚을 졌으니 속옷을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속옷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겉옷까지 줘야 될까요?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아오려는 원리도 아니고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원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에 이 원리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당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취했죠. 거기다가 겉옷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안 되지만 가끔 그런 건 누가 만든 걸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아래 그거는 입고 계신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습니다. 속옷 겉옷까지. 더 나아가 죄인들은 속옷 겉옷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 목까지 취해가려고 했죠. 생명까지 취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주십니다. 다 내어주세요. 세상 법정이 불의하게 송사를 걸어 예수님을 불의하게 심판했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도 예수님은 다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온 신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니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죠. 또다시 이 원리가 가르치는 것, 속옷을 얻고 자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 원리가 가르치는 것은 또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의 원리.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큰 죄를 꾸짖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천국에 속하였다 하는 성도들끼리 송사가 벌어졌었죠. 고린도 교회 보면.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안 빼앗기고 서로 빼앗아 오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니라. 차라리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다 빼앗기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내 권리를 찾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내 것이냐 너 것이냐 판단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은 거라고 하십니다. 그 형제와의 세상 송사, 세상 법정의 송사에서 이겨서 자기 권리를 찾고 더 얻어내고 손해 안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천국 가족 안에서 그저 일반 은혜의 원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주장해서 나는 올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 내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 허물과 죄로 여기고 겉옷과 속옷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생명. 내어주기까지 용서하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특별히 이 땅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성도는 여기까지 자라가야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겠죠.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도 당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누구의 압제 아래 있었죠?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인들이 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함께 동행해 줘야 됐어요. 종과 같은 거죠. 노예 같은 거죠. 그래서 종과 같이 노예 같이 낮아지는 매우 모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너는 정말 더 종과 같이 낮아져 즐거운 마음으로 십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라. 겸손히 종과 같이 낮아지라는 거죠. 이것도 세상 원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리만 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모터로 십리까지 가져요. 결국은 이것도 우리 짐을 지고 우리 삶을 끝까지 기쁘게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를 섬기시되 어디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낮아지셨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이생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할 죽음과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마치 우리의 종처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라고요? 죽음,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죄, 형제자매의 모든 짐, 우리가 져주고 낮아져 그 유익을 위해 섬기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잘 이해해야죠. 원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뭐 게을러서 일도 안 하는 뭐 그런 분들에게 구하고 꾸기를 원한다고 다 내어주라.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죄를 다뤄주라고 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해 있는 자들. 교회 구제의 원리가 그거죠. 그들이 구하고 꾸고자 할 때에는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어주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서 또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기 삶을 다 내어주셨나요? 꿔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어줬으니 니네들이 다 갚아야 돼.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린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것을 아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 영적인 죄로 말미암은 가난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그 가장 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죠. 오직 은혜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도 필요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쁘게 내어주며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삶을 명하시는데 먼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모욕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증거하라. 왜? 예수님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손해보게 하고 예수님에게 악하고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죠? 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정말 할 수 없을까요? 정말 할 수 없을까요? 새 생명을 주신 자들이 정말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걸 명하실까요?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만 이런 마음의 소원이라도 품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괴롭게는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갈 열망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나는 그러한 사랑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때마다 또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돌이켜야 하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 돌이키는 것도요. 돌이켜서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구절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뭐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도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알려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이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항상 시작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그걸로 안 가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며 하나님에게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는 원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로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움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족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실 겁니다.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을 더욱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해 있죠?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인생,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해도 너무 짧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품고 있는 대상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바꾸어 가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 삶과 마음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신 우리 성도들 더욱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